IT 버블이 붕괴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D램 가격도 붕괴가 왔고 통합 실패된 부채와 비용은 다 누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루 이자만 27억 원씩 나와요. 지금도 27억은 작은 돈이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막 몇백조 막 이런 되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27억이 되게 작아 보이지만
27억이
아니 우리가 뭐 성과급도 30조씩 받는데
얼렁뚱땅 기업사. 자, 오늘 시간은 SK하이닉스입니다.
아, 드디어 올게 왔습니다.
전 국민이 다 궁금해할 법한.
아, 얘는 왜 이렇게 됐을까?
도대체 어디에서 시작이 어디야?
아,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는 하이닉스는 제가 옛날에 산업은행 출입할 때 네. 원래 산업은행이 주채권 은행인데 산업은행이 이제 하이닉스를 살려주면은 다른 나라에서 이건 정부 보조 지급한 거다.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얼렁뚱땅 외환은행으로 맡겨놨어요. 살리긴 살려야 되는데 정부가 나서 살리면은 보조금 이슈가 생기니
네.
통상 문제가 생기니
네.
우리는 안 그랬는데 민간은행들이 도와주고 싶대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도 지원할 수밖에 없어요라고 했던 그 지지리도 못 살던
네.
그 하이닉스를 지금은 상상할 수가 없는데
그렇죠. 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또 우리가 살펴보려면 네. 이분을 모셔야죠.
고영경 교수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니까 보통 현재를 사는 사람들은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주가 200만 원 이걸로 딱 인식하시겠지만 역사 들여다보면 뭐 하이닉스였다. 그전엔 또 다른 이름이었다가
네.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상당히 신기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다면서요.
로우닉스, 미들닉스, 지금은 하이닉스.
네.
네, 원래 이 하이닉스를 만들기 전으로 가면 이제 뭐 현대전자.
네.
현대전자였잖아요. 이 현대전자를 만들기 전에 는 또 어떤 회사였냐면 아주 깜짝 놀랄 만한 회사가 나옵니다. 예, 바로 이 국도건설이라는 회사가 나와요.
국도건설?
네.
국도도 특이한데 건설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현대그룹 자체가 이런 뭐 전자, 반도체 이런 데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1980년, 70년대 후반이에요.
네.
예, 1979년에 보시면 이제 그 슬라이드 제가 하나 넣어놓은 게 있어요.
예.
그 이 정주영 회장님이 1979년부터 반도체에 관심을 두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우리가 이제 그래도 막 한참 성장을 하고 막 이럴 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건설 위주로 중심으로 성장을 하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봤던 그 뭐 HD 현대 중공업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런 다음에 아 우리도 뭔가 이런 최첨단 산업을 하나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1981년에 그 종합기획실에다가 이제 신규 사업팀을 하나 설치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근데 사실 이때 보면 그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반도체 공장 어디다 짓냐.
네, 그렇죠.
이게 가장 핫한 이슈예요.
네, 호남에 지을 것이냐, 용인에 지을 것이냐, 핫하죠.
예, 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공장 자체가 엄청나게 커야 되고, 그리고 그 시설을 지으려면 뭐 깨끗한 뭐 물도 있어야 되고 전기도 충분히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우리 전기 이야기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 보니까 우리도 이제 반도체 산업을 하나 진출한다고 1983년에 발표를 딱 했어요. 우리도 이거 할 거야. 그런데 찾아보니까 땅이 없네? 땅이 어디를 갈까? 그래서 찾아보니까 뭐 이천에 땅이 있대.
오~
지금 막 들썩들썩 하는 그 이천. 핫한 이천이 그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천에 이제 땅을 가지러 갔는데, 아니, 이게 32만 평 이상이 필요해.
네네.
근데 우리가 살 수 있는 땅이 얼마 안 돼. 한꺼번에 사는 것도 없어.
네.
근데 보니까 거기에 23만 평을 가진 회사가 하나 있는 거예요.
네.
그게 국도건설이야.
아.
건물 지으려고 땅 사놨구나.
아, 기업이 반도체 기술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땅이 필요해서.
근데 이 현대 역사는 항상 기술도 없고 다 없어. 근데 일단 우리가 뭘 해야겠어.
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찾아나가는 거예요. 신규 사업팀 하나 설치하고, 이제 가서 뭐 땅 사고 뭐 기술 어디서 데리고 올까 뭐 이런 걸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네. 와.
그래서 그 국도건설이라는 걸 사는데 이게 국도건설 자체도 1949년에 만들어진 건설 회사예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반도체가 지금이야 핫하니까 누구나 반도체에 관심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갑자기 건설사하고 뭐 현대도 그때 잘 나갔던 회사인데
네.
정주영 회장님은 왜 반도체를 하고 싶었을까?
그러게요. 그럼 뭔가 현대의 이미지와 반도체가
안 맞아요.
잘 매칭이 되진 않았었는데.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이 원인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순수하게 이제 사업적 목적이에요.
네.
왜냐하면 그때 가지고 있던 데가 이제 현대 자동차, 건설, 조선, 중공업 이런 거잖아요.
네.
딱 봐도 뭐죠?
중우장대.
그러니까 인건비 좀 낮춰서 네. 경쟁을 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때 당시 현대자동차가 뭐 지금처럼 뭐 제네시스 팔고 이런 데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사람 많이 넣어서 뭐 하다 보니까 이게 사이즈는 엄청 커. 매출액은 기본적으로 많이 나와. 네. 근데 부가가치가
적죠.
낮은 산업이나. 근데 옆에 보니까 이미 반도체를 하는 회사가 하나 있네.
네. 삼성.
예. 네. 네. 이병철 회장님과 이쪽과 뭐 이런 약간 라이벌 의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반도체를 시작했다. 아무래도 뭐 그런 관심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고부가 같이 산업을 해야 되는데 옆쪽에서 반도체를 시작했고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앞으로는 반도체가 이 당시만 해도 산업의 쌀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는 이미 나오고 있었어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제 플라자 합의라든지 그 일본들이 잘 나갈 때가 그 그렇죠. 시점이잖아요. 예. 보면 우리나라가 또 일본 거 많이 좀 따라 했으니까
네.
그 일본을 우리가 대부분의 역사의 산업사가 일본 거 보고서 흉내내서 시작해서 일본 제끼고 세계 최고가 되는 그 시나리오인데
딱 거의 모든 산업이 그런 비슷한 예, 방향성을 가고 있죠. 그래서 뭐 미국에서 실제로 가서 반도체 공장도 보고 안한 반도체도 이제 가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걸 해보려고 막 하는데 그래서 1982년에 실제로 미국 실리콘밸리에 가서 반도체 사업 준비를 막 하는데 네.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장남이 사망했다라는 비보를 들었는데도 장례 잘 치러져라.
진짜 엄청난 사업까지.
네네.
근데 생각해보면은 자동차 산업이나 중물장대 산업과는 좀 다른 측면이라고 한다면 뭔가 이게 기술적인 특성이 좀 필요하고 이게 사람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생각해보면은 자동차사에는 CEO들만 이름이 남아있고
네.
반도체사에는 기술 개발했던 사람들의 이름들이 좀 남아있어요.
그러네요.
네, 그렇고 생각해보면 이게 뭐 자본, 인재 이게 다 필요한데 현대는 사실 그런 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네, 전자 뭐 이런 부분이 없어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거를 만들게 되는 건데 네. 그래서 이 어떻게 하면 진출할까? 그때 삼성전자도 사실 뭐 맨땅에 헤딩하는 걸로 시작을 했지만 그 뭐 한국 반도체를 인수한다든가 뭐 금성도 금성 반도체를 한다든가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럼 이런 걸 하나도 없는데 기술의 부족도 물론 문제가 되는데 그 전에 장애물을 하나 더 넘었어야 돼요.
네.
뭐냐하면 이천은 이렇게 해서 땅을 사 왔잖아요. 네. 그 부지는 확보를 했어. 그런데 정부 규제가 하나 더 남았었어. 요즘만 정부 규제가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이천 공장 부지가 이 일부 개간 농지와 초지가 다 같이 들어있는 거야.
네. 누가 짓고 있었구나.
그럼 누가 제일 반대를 할까?
농민들이 반대해야겠죠.
농림부가 일단, 야, 우린 허가 못 내죠. 완전히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개간 농지 전용분만큼 다른 데다가 농지를 조성해줄게. 그렇게 해서 이제 정부 규제를 넘고 이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됐냐. 공사 착공 시기가 되죠.
네. 네.
그러니까 이 옆에 있는 경쟁 삼성에서 이제 반도체를 하는 거는 빨리빨리 공장을 또 새로 짓고 막 이러는데 여기는 이제 6개월 늦어졌어요.
네.
그래서 공장 짓는 것도 문제인데 말씀하신 대로 기술을 어디선가 가져와야 돼. 자체적인 기술은 없어.
네.
그럼 어떡하지? 이렇게 하다가 미국에 공장을 하나 만들어.
만들어요?
그러니까 미국에다가 설계도랑 이런 기술을 가지고 거기서 조그만 공장을 하나 만들면서 요걸 그대로
네.
카피를 해서 한국에 만들자.
네. 인력이나 기술이 있는 미국에서 마더팩토리를 한번 만들어보고
네.
요 만든 걸 기준으로 해서 좀 더 크게 한국에다 만드는 그런 방식이었나 보네요.
네. 그래서 미국의 공장을 먼저 쳐요.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국내로 똑같이 이전을 해가지고 그걸 짓는데 사실 이게 공장 규모라든가 뭐 최첨단 설비 이런 것들을 들여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술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때 또 한번 여기도 똑같이 우리가 HD 현대중공업 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여기도 한번 사활을 걸고 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새로운 방식으로 전자산업에서 좀 따라가 보겠다 하는 의지를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정주영 회장님의 스타일은 항상 더 많은 배터리 우리가 도크 지을 때도 세계에서 가장 크게 짓다가 이제 가장 크게 짓잖아요. 그래서 아담 반도체 공장을 갖다 나오면서 야 지금까지 했던 계획 다 두 배로 늘려.
네. 아니 근데 반도체라고 하는 게 수율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수율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트라이앤 에러를 엄청나게 반복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럼 만들었을 때 수율이 나왔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문제가 되게 컸는데 디램을 하려다가 보니까
네.
이제 보통은 우리나라에서 그때 만들었기에 다 디램이었잖아요.
네, 네.
옆에 이제 경쟁사들 이미 선두 주자를 치고 나간 데들이 다 디램을 만드니까 야 우리는 그럼 디램은 하지 마. SRAM으로 승부를 본다.
네.
그래서 그때 이천 공장에서 그 SRAM을 시험 생산하는데 성공을 하기는 해요. 근데 뭐 수율이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SRAM이라는 것 자체가 그 CPU 메모리로 이제 쓰이는 제품은 똑같은데 DRAM에 비해서 속도는 빠르고
네.
그리고 용량은 적고 값이 더 비싸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만들기가 더
어렵다는 거죠.
어렵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걸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SRAM을 시작을 했는데 SRAM이 생각보다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쪽은 다 접고 자기들도 이제 D램을 생산하는 쪽.
이병철 회장이 괜히 D램을 한 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셨나 보네. 네.
그래서 이때 보면 본인도 그거를 인정을 하는 그런 어떤 연설문 조항이 나와요. 그래서 미국의 심정부엔 들어갔지만 외국 기술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그 외국 좋은 기술자를 고를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10사람을 채용하면 5사람이 부적격 판정이 났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과정에서 되게 압축적으로 미국에서 공장을 짓고 기술도 데려오고 이렇게 하려는 원대한 꿈은 세웠지만 네. 생각보다 원활하게 진행이 잘 안 됐던 것이죠.
근데 사실 뭐 D램이 SRAM에 비해서 조금 난도가 낮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도 아무것도, 어려운
아무것도
거죠.
없잖아. 뭐가 있는 상태에서 얘기를 해야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럼 D램은 또 어디서 배워 갖고 온 거예요?
이제 D램을 하려다가 보니까 이것도 말씀하신 대로 생산이 안 되고 하니까 일단 영국에 가서 D램 네. 기술 도입 계약을 하나 체결을 해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됐어. 이제 실패로 끝나고 이제 그 다음에는 또 이거를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이게 잘 안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좀 생각을 염두를 해뒀던 것 네.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다른 데 회사하고 바이텔릭이라는 회사하고 계약 체결을 하면서 기술 제공을 받아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준비해 주신 자료 보니까 D램 결의 대회 이건 뭐예요?
D램 결의 대회?
D램 150 작전 결의 대회. 약간 그 기술 개발과 사업을 전투처럼 하신 것 같아요.
그런 거 하잖아. D램 개발을 위한 국토 대장전.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처음부터 수율이 잘 나왔으니까 만만하잖아요. 네. SRAM도 안 됐고 D램으로 이제 갔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두 분 다 저기 제조업 회사에 다녀보신 적 있어요?
아니 없습니다.
제조업은 안 다녀봤죠?
예. 네. 저는 제조업 회사를 잠깐 다녀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처음에 이제 회사를 다닐 때는 뭐 C5그룹에 다녔었는데 네. 그러면 그런 현장 생산에 이제 인턴이라든가 뭐 교육 지원 나가고 뭐 이런 걸 하면 보면 그 결의대회 비슷한 걸 정말 해요. 아침에 조회하고 뭐 네. 무슨 구호 외치고 막 이런 뭐 조별로 뭐 이런 거 하고 이런 걸 해요. 네. 그러니까 수율을 단시간 내에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150 작전이라는 걸 했어요.
150?
예. 왜 150이냐? 1985년 5월에 성공해서 8월 15일까지 100일 동안 150 작전에 돌입했는데 일은 100일.
네.
50은 수율 50%.
100일 동안 수율 50%를 달성하자.
예. 근데 우리는 또 한다 그러면 그냥 하잖아.
네. 우리는 또 하라 그러면은 해야 되는 줄 알아.
네. 150일이 안 걸렸어요. 100일 동안에 50% 달성해서 이제 150이었는데 100일이 안 돼서 성공의 조기 졸업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어쨌든 따라잡으려고 노력을 한 거죠. 근데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수율 50%라는 게 그렇게 높은 건 아닌데 그때 당시에는 거기까지 가는 것조차도 굉장히 노력이 필요했고 빠르게 달성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정주영 이제 회장님이라고 좀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정주영 회장님이 뭐 사람이 한 명인데 네. 이거를 뭐 본인이 뭐 자동차도 하고 건설도 하고 배도 만들고 반도체도 만들고 뭐 그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 주로 그 D램 사업을 누가 했었어요?
이제 이 권호철 뭐 이런 나중에 이제 SK 전 사장이 되는 분이고 네. 이 분이 이야기를 하기를 정몽원 당시 사장.
네. 정몽원.
네. 그래서 그 사진에 이제 정몽원 그 돌아가신 분, 정몽원 사장님의 사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하고 인천을 계속 오가면서 이제 수행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큰 사업은 사실상 누군가 리더십을 딱 지고
네.
투자를 하고 의지로 끌고 가야 되니까 그만큼 신경을 많이 썼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진짜 빨리빨리에는 제가 볼 때는 대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가면 건물이 세워져 있고 한번 가면 새로운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볼 때마다 다르게 건물도 올라가고 뭐 성장하는 회사였다 이런 이제 일화들을 뭐 자기 이름으로 예 남겨놓은 기록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정몽원 회장이 이제 현대그룹을 담당을 했었고 정몽구 회장이 현대차그룹을 했었는데 네네. 이게 아무래도 좀 섬세한 쪽을 현대그룹에 했었고 정몽원 사장 그 당시 사장이 네. 이걸 맡았다는 거는 대충 현대그룹의 아들의 어떻게 일을 나눠줬는지도 좀 한번 읽어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거네요. 미래의 사업을 이제 이끌고 갈 사람으로서 그 책임자를 앉혀놓은 것이고, 그 말씀드렸던 그 권호철 SK 전 사장님은 이제 이정몽원 사장을 이제 계속 따라다니는 비서를 하면서 그 성장 과정을 같이 봤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생각보다 빠르게 50%의 수율을 달성을 했고,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성장 가도에 들어가기 시작합니까?
그런데 사실 다른 경쟁사에 비해서 압도적인 기술력이라 이런 걸 갖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네. 근데 그럴 만도 한 게, 우리가 D램 얘기할 때 뭐 삼성전자가 뭐 몇 메가 D램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이런 것들은 많이 들어봤는데,
맞아.
현대가 뭘 개발했다 뭐 맞아요. 그런 건 별로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S램을 했을 때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는 기술적인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 물건을 사가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D램을 하게 되다 보니까 D램은 그래도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다? 위탁 생산을 하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제 파운드리. 네. 위탁 생산 모델을 이 회사가 갖기 시작하면서 이제 조금씩, 이 기술력을 쌓아가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오. 네. 그 당시에 굉장히 잘 나가는 반도체 회사였는데.
아, 그럼요. 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지금보다는 사실 그 당시에는 더 위상이 높았고, 이렇게 좀 꺾였다가 요즘 다시 부활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죠.
그때는 뭐 인텔보다 잘 나갔을 거니까.
예. 그래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로부터 그 64K DM 파운드리 계약을 맺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기술 축적도 하고 뭔가 생산을 계속해야 수율도 높아지고 기술 축적이 되니까.
그때로 따지면은 애플과 TSMC예요?
그런 관계네요.
아, 그 정도예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그때는 파운드리라는 개념이 보통 별로 없었을 건데, 네. 보통 설계하면서 만들었으니까.
그때 기사를 보면 그래서 파운드리 이렇게 나오지 않고 그냥 위탁 생산, 위탁 계약 이렇게 나오는 거죠.
OEM, OEM.
OEM. 네. OEM도 없었을 것 같은데, 그때는.
근데 이때는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기업들이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다시 산업정책 시대가 왔잖아요. 네. 근데 당시에도 이 정부의 반도체 육성 정책 같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회사들이 다 커져 나가면서 이 한국의 반도체가 이때 이제 일본도 잘하고 있었지만 당연히 이 삼성 뭐 그리고 LG 뭐 이런 데를 다 합쳐서 D램 생산 강국으로 부상을 하죠. 그러면서 이 위탁 생산을 하니까 어쨌든 생산 양 자체는 늘었잖아요. 네. 그래서 1989년 현대전자산업이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 22권 안에는 들어가요.
그래도 순위권 안에 들어간 게 어디야?
아까 그때 이천에다가 공장을 세우려고 부지를 확보했던 게 70년,
83년.
83년. 네. 근데 방금 말씀하셨던 22권이
89년.
6년 만에.
진짜 너무. 아, 6년 동안 공장만 잘 지었어도 성공이겠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공장 하나 짓는데도 굉장히 오래 걸려요. 우리는 뭔가 빨리 짓고 빨리 만드는 데는 정말로 타고난 재주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네네.
그 생각나. 제철소 지으면서 옆에서 조선소 짓고, 예. 조선소 지으면서 배 같이 만드는.
그러니까 도크를 파면서 배를 이미 육상에서 뭔가 만들고 있잖아요. 항상. 근데 그런 공법들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한 분야에만 적용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해결책을 찾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빨리 지어야겠다, 아니면 투자 비용을 최소화해서 빨리 캐시플로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동시에 진행하고 빨리 진행하는 것으로 솔루션을 나름대로 찾아간 거예요. 저는 그때 예전에는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냥 미친 것 같다. 사람을 갈아놓고 그래. 그런데 다른 측면으로 보면 이미 격차가 있을 때 이걸 최소화의 단기간에 빠르게 성과를 내기 위한 솔루션으로 동시에 진행을 하는 방법들을 계속 강구를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1990년대가 되면 우리나라의 반도체 회사들이 전부 다 크게 성장하는 시기였고, 네. 현대전자마저도 이제 D램 시장에서 차세를 계속 키워나가는 단계가 돼요. 그러면서 이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삼성이 64메가 D램 최초 개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90년대에 쭉 최초 막 이러면서 계속 나오는 그런 전성기를 갈 때 현대전자도 이제 D램 시장 점유율이 1996년이 되면 4위에 올라와요.
글로벌 4위요?
네.
와.
시장 점유율 4위.
오.
그리고 LG 반도체가 6위로 올라와요.
와.
이제 금성 반도체에서 이제 LG 반도체로 6위에 올라가요. 와. 그래서 이제 삼성을 필두로 해서 일본과 경쟁하는 이 D램 메모리에서 주요 플레이어를 이제 한국 회사들이 이때 확 자리를 잡게 된 거예요.
와,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근데 D램 산업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이게 빠르게 치고 올라가는 시기도 있지만 결국 지금 오늘 우리가 하이닉스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현대전자가.
현대전자가 아니죠.
근데 어쩌다가 하이닉스가 됐는지에 대한 그 아픈 이야기도 좀 해주시죠.
예, 이제부터 아픈 이야기.
그렇죠.
네, 어떻게 하이닉스가 되었는가에 네. 보면 사실은 이게 이렇게 빨리 성장한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생산 설비를 늘린 거죠.
네.
생산 설비를 늘린다는 건 돈을 엄청나게 갖다 붓고 빚을 많이 진 거죠.
네.
그러면 시장이 계속 이렇게 성장하면 좋은데 우리나라의 모든 산업의 역사는 일단 석유파동 위기를 한번 다 겪었고요. 네. 오래된 산업들은. 두 번째가 이제 아시아 금융위기를 겪죠.
네.
이 아시아 금융위기를 겪을 때 많은 회사들이 이제 넘어가는데 이 LG 반도체가 사실은 유동성 위기를 맞으면서
네.
이 회사가 넘어가는데 그럼 이 회사를 누가 인수할 거예요? 누가 인수를 하느냐에서 이제 두 회사를 그래도 합치면 뭔가 세계 2위쯤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나마 사정이 여기보다 좀 나았던
네.
이 현대전자가 LG 반도체를 인수를 하게 돼요.
아, 그러니까 삼성현대가 있었고 LG가 있었는데 LG가 먼저 무너진 거군요.
네네.
그러면서 현대가 LG를 떠안게 되는 그런 네.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두 개를 합치면 이제 이때는 생각을 한 거지. 우리가 좀 더 미치었고 LG가 좀 위에니까
네.
이렇게 두 개 합치면 야, 뭐 이렇게 사이즈를 키워가지고 우리가 규모 경제를 이루면서 뭐 기술력도 도입을 하고 촥 이런 문화를 생각 이런 전망을 내세웠는데 이게 생각보다 두 회사 같은 업종의 두 회사를 합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즘에 우리가 M&A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지만 우리나라 재벌의 역사상 비슷한 동종의 다른 회사를 인수한 사례가 없어요. 이런 빅딜이 일어나기 전에는 네. 그런 큰 회사들끼리 현대 삼성을 묶어 뭐 삼성 현대의 자회사가 묶어 이런 걸 한 적이 없어요.
네. 네. 가족 같은 회사니까.
네, 그쵸, 그쵸.
그러니까 우리 애하고 쟤네 애 붙여갖고 우리 애처럼 만들어.
새로운 가족의 탄생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안 섞여.
안 섞여.
저기는 파란색이고 여기는 빨간색이야. 네, 그런 게 안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통합이 생각보다는 잘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조직 문화 자체도 현대하고 LG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지금도 다른데 그렇죠. 그때만 더 달랐죠.
네,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래도 뭐 조직 문화가 다른 건 뭐 어떻게라도 해결을 해볼 수 있는데 부채가 있는 회사와 부채가 있는 회사를 합쳐놨더니 부채가 폭증한 거지.
그치. 그 힘들어가지고
네.
둘이 합쳤는데 둘 다 비슷했지.
그리고 합치면 비용이
더
낮아질 줄 알았는데
네.
이게 어느 단계까지는 비용이 더 늘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면서 2001년에 결국은 이 워크아웃을 들어가는데 여기에 이런 내적인 우리 자체만의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DRAM 가격 자체가 빠져.
네. 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97, 98의 위기를 겪고 나서 그다음에 IT 붐이 오면서 우리나라 경제도 갑자기 바운스업 하잖아요.
네.
그때가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갑자기 막 IT 회사들이 막 붐이 나서 우리나라에서 막 새로운 기술도 나오고 막
그렇죠,
이럴 때가 다 나와서 막 이런 시기가 계속 갈 줄 알았는데 그 IT 버블이 붕괴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디램 가격도 붕괴가 왔고 통합 실패된 부채와 비용은 다 누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루 이자만 27억 원씩 나가요.
오.
지금도 27억은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쵸.
우리가 너무 막 몇백조 막 이런
되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27억이 되게 작아 보이지만
아니 우리가 뭐 성과급도 30조씩 받는데
지금과 비교하면 너무 작아 보이는 이긴 하지만
아니, 근데 이게 하루라고 하셔서 그렇지 하루 27억이면 이거 365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거.
그쵸. 그러니까 이 현대그룹에서 아 이거는 이대로는 못 갖고 갔다. 그래서 현대전자에서 메모리 반도체 위에 사업부를 막 매각도 하고 구조조정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현대그룹으로부터 분리하면서 2001년 3월달에 하이닉스 반도체로 이때 사명이 변경이 돼요.
아.
현대 이름이 이제 빠지고 네. 하이닉스 반도체.
그 회사에 연결되어 있는데 얘 도저히 감당이 안 되겠으니까 좀 잘라낼라 그런 네. 거군요.
잘라내서 이제 다시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이제 채권단으로 넘어가고 이제 채권단 공동 관리 하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넘어갔다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돈이 없고 뭐 힘들고 뭐 그런 거를 하겠지만 결국은 채권단 관리 하에 있다고 해서 놀면 안 되잖아요. 거기서 뭔가 일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선업에서도 보지만 이런 채권단에 넘어가고 회사가 위기가 오면 어찌 됐든 이 국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분이었고 기술력이 없는 회사는 아니고 우리도 세계 시장 점유율이 있던 회사니까 이대로는 꺾일 수가 없는 거니까 이 회사에서 뭐라고 이제 생각을 하냐면 아 우리가 이대로는 주저앉을 수 없다. 그래서 노사 협력화해서 임직원 일단 임금 다 동결. 그리고 뭐 순환 휴직 이런 거 하면서 이제 비용을 쭉 줄여요. 뭐 할 수 있는 걸 다 줄여.
네.
그다음에 살아남아야 되는 거죠. 생존이 목표야. 성장이 목표가 아니라 생존을 하자는 목표가 돼요. 그러면 예전에는 R&D를 계속 투자하고 설비를 막 늘려가지고 세계 최고의 기술 경쟁력을 막 가려고 하는 이 회사는 일단 전략이 바뀌어요. 세계 최고의 기술을 노리지 말자. 대신에 최고의 수율을 가져가서 생산성을 높이죠.
네.
저는 이거 자체가 굉장히 좋은 전략적 목표의 변경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투자를 못할 대신에 비용도 줄이지만 비용을 마구 줄인다고 회사가 좋아지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공정 효율화를 해서 어떻게든 회사를 살려내자. 디램의 수요는 있기는 있으니까 가격이 폭락한 거지.
그게 블루칩 프로젝트인가요?
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기술은 못하지만 공정 효율화는 우리가 얼마든지 해보겠다.
이 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고 진짜 몸집에 살을 다 깎아내는 시기였지만 그때 기술력은 굉장히 좀 축약해서 좋아졌겠네요.
예. 어마어마하게 오히려 위기 때 기술력이 좋아지. 근데 우리가 제가 이제 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도 뭐 혁신과 비즈니스 뭐 이런 거 할 때도 우리가 혁신이라는 걸 항상 파괴적인 혁신에 몰두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디스럽티브 이노베이션이라는. 근데 생각보다 기업이 파괴적인 혁신은 저기 어쩌다 한번 나오는 거예요. 매일 일어나는 혁신이 아니에요.
네.
이게 인크레멘탈, 그러니까 부분적인 혁신. 그런 과정들을 계속 겪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블루칩은 제가 볼 때는 그런 신규 장비 이런 것들을 막 넣어가지고 하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 없이 미세 공정을 계속해서 개선을 해서 효율을 높이는 전략을 취한 것이고 그게 결국은 메모리 산업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ASML EUV 장비 사주세요 그랬더니 야 그거 못 사줘. 우리 돈 없으니까 못 사주는데 니네가 그 정도 만들어봐.
그러니까 그 장비를 새로 못 들여오는 거 어떻게 했냐면 기존 장비를 개조를 해.
그치.
아...
그 장비 개조 되게 잘한다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신규 장비가 없는데 미세화 공정을 달성을 해요.
신규 장비 없이요?
네.
약간 요새 중국 같다.
아 그러네요.
네. 중국이 신형장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딱 맞는 거예요.
마개조 해가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비용 절감도 되고 경쟁 구조를 완전히 바꿔서 생산성이 약 1.7배가 상상이 된 거예요. 추가적인 비용 투입이 없이. 오히려 비용은 낮아졌죠. 그리고 웨이퍼당 그러면 칩 생산량이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투자비를 약 9,500억 원 절감했다는 평가가 나와 있어요.
말이 좋아서 9,500억 절감했다는 거지. 네. 안 사줬다는 거잖아요. 9,500억 원어치 장비 갈라 그랬는데 안 사주니까.
뼈를 때려.
그거. 뚫어가지고 다시 개조하고
그런데 이게 성공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지금 중국이 하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장비 중심의 경쟁에서 공정, 프로세스와 수율 중심의 경쟁으로 메모리 산업의 어떤 경쟁의 판을 약간 바꾸게
됐어요. 알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이제 채권단 관리하에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채권단 관리라는 게 천년만년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율이 좀 개선이 됐으면 거기서 다시 회생을 했나요?
기업 자체로는 회생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기업 채권단 입장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계속 갖고 있을 수 없으니까 네. 이제 매각의 절차에 들어가는 거죠. 매각을 한다고 하니까 이제 몇 개의 기업들이 이제 나서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렇게 해서 나선 기업들 중에 뭐 효성도 있었고 STX도 있었고 SK도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SK 하이닉스의 시대가 오기 전까지가 이제 되는 건데
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주셔야 돼요. 예. 지금은 잘한 결정이라고 보는데 SK는 갑자기 왜 반도체를 한다고 그랬을까?
네.
근데 제가 그때 그 정책금융공사를 출입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채권단 관리였으니까 정책금융공사가 산업은행이 정책금융공사거든요.
네.
그래서 지분 매각을 하려고 그랬을 때 그때 당시에 가장 유력했던 기업이 아까 효성 얘기를 하셨는데 효성 같은 경우는 그 이명박 대통령하고의 관계 때문에 특혜 시비가 걸려서 좀 빠졌었고.
예, 네, 그래서 중간에 일찍 드랍을 해요.
예, 네. 그래갖고 오히려 제일 유력한 인수 후보자는 STX였습니다.
네.
조선을.
네.
예. 근데 거기서 왜 SK였을까? 그거는 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정주영 회장님이 반도체에 관심을 갖게 된 게 사실은 회사를 시작하기보다 일찍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2010년 다보스 포럼에 가서
네.
그 반도체가 전망이 밝다라는 얘기를 최태원 회장이 들었대요. 그래서 반도체 눈이 번쩍 떠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반도체를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반도체 공부를 막 해요. 그런데 해보니까 야 이게 지금까지는 뭔가 사이클 의존적인 DRAM 가격이 쫙 좋았다가 또 쫙 떨어졌다 막 이런 사이클이라는 걸로 생각이 됐는데 아 우리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지금 SK텔레콤도 가지고 있고
네.
에너지 화학 뭐 이런 게 있는데. 다음 성장이 필요한 거예요. 다음 성장을 뭘로 가져갈 거냐.
네.
그럼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는 텔레콤과 뭔가 합쳐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최태원 회장이 생각했던 건 반도체를 기존에 사이클이 있는 D램 생산의 제조업이라고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냐면 반도체가 앞으로는 하나의 인프라가 네.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프라는 해봤다는 거예요.
SK텔레콤.
텔레콤, 에너지화 이런 게 다 인프라잖아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는 하나의 부품 소재가 아니라 인프라의 핵심 장비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를 규정을 새롭게 했기 때문에 반도체를 가게 되는 결정이 내렸다고 그렇게 이제 설명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인식의 변화가 없었더라면 하이닉스에 인수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죠. 왜냐하면 하이닉스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블루칩 이후로도 굉장히 기술 개발을 많이 해요.
네.
그때뿐만 아니라 뭐냐면 이제 이렇게 해서 회사가 좋아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SD 마이크로하고 이제 플래시 메모리 이런 전략적 개혁도 하고 랜드 플래시 개발도 성공을 하고
네. 네.
왜냐하면 이렇게 좋아지는 걸 보니까 채권단에서도 야 이제 좀 R&D 좀 해 이렇게 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계속 좋아지는 걸 보니까 이런 회사라면 인수해도 되지 않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은 겁내 반대한 거지.
그렇지. 아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네네. 근데 참고로 제가 그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최태원 회장의 지인이 조언을 해줬다 그랬잖아요. 네. 제가 그 지인 압니다.
아 그래요?
모리스 창. TSMC의 모리스 장.
아, 네.
그때 최태원 회장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네. 아, 이거 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모리스 장한테 물어보니까, 뭐, 반도체 사업 할만하다. 뭐, 괜찮다. 같이 좋아하실 거다. 뭐, 그런 얘기를 좀 들었었다라는 얘기를 예전에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아, 그러면 그 당시 최태원 회장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실 뭐, SK하이닉스를 인수하는 것도 고려를 했겠지만, 다른 잘 나가는 반도체 회사들을 인수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꼭 선택지가 하이닉스 하나였을까. 하나였었어요.
그러니까 이 전 세계에 이제 D램을 만들거나 뭐 랜드 플래시 메모리를 만들 수 있는 회사들은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래도 글로벌에서 레노라는 이름이 있고
네.
이거를 직접 해봤고 그리고 인수 가능한 조건이 맞는 회사를 찾으니까 그래도 한국에 있는 하이닉스가 가장 먼저 물망에 오른 거예요. 그리고 이걸 산다는 것도 경영진이 엄청나게 반대를 했기 때문에 다른 더 큰 해외에 있는 회사를 사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매각하는 하이닉스를 이제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회나 뭐 경영진을 뭐 굉장히 설득하는 과정도 있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많이 알지만 굉장히 큰 회사 그리고 네. 뭐 장비 이런 것도 계속 돈이 들어갈 만한 회사를 인수한다는 건 승자의 저주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이럴 때는 그 정말로 미래를 바라본 결단을 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저번에 뭐 이제 기업사를 여러 개 하다 보니까 회사가 한 번씩은 오래된 회사라도 주요 자기들의 주요 비즈니스를 한 번씩 피벗하는 결정이 나와요.
맞아. 예.
왜냐하면 옛날 것만 갖고 장인정신으로 할 수 있는 건 몇 개 없어요. 네. 가방도 장인정신으로 할 수 있고 시계도 장인정신으로 할 수 있는데 예. 그렇게 기존의 사업만 매몰이되면 회사가 더 크게 성장하는 데는 예.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때 반도체를 하겠다라는 결정은 아마 그런 예. 부분에서 굉장히 탁월한 선택이었다라고 지금도 예, 뭐 추앙을 받고 있죠.
아마 주요 경영진들이 반대했을 때는 금액의 문제가 꽤 있었을 텐데 그때 그러면은 매각 가격이 얼마였어요?
처음에 나왔던 불렀던 가격보다 이제 계속 깎게 됩니다. 어쩔 수가 없죠.
네. 예,
그래서 이 신문 기사를 하나 보면 SKT 하이닉스 가격 520억 깎는다. 그래서 최종 인수 가격이 3조 3,747억 이렇게 나옵니다.
3조.
3조.
싸네. 아, 이게 3조면
네.
지금 시가총액 얼마 전에 하이닉스가 1조 달러 돌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400조 넘은 거죠.
네. 3조에 사서 1,400조. 오.
투자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아, 투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근데 그때 저런 것도 좀 있었을 거예요. 이게 경영진이 반대를 했던 이유가 그 정유업이나 이런 걸 한번 지어놓으면 추가로 돈 들어갈 일이 별로 없는데
예.
이게 반도체는 주기적으로 돈이 계속 들어가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래갖고 정부에서도 이걸 바라보면서 이게 반도체 사업은 굉장히 든든한 캐시카우가 좀 있는
네.
회사가 사야 얘를 빵꾸를 메울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빵꾸 메우라고 SK 보고 사라 그런 거지.
사실 이제 STX보다는 SK가 훨씬 그런 이제 자본 조달력도 강했고 그리고 연관 산업의 예, 효과성 뭐 이런 것들도 다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최태원 회장님이 이거를 이제 결정을 하면서 경영진을 설득하고 이제 사기로 한 다음에 조건으로 내건 게 인수 이후에 3년에서 4년 정도 R&D하고 설비 투자를 선제적으로 할 수 있게 의사결정을 지원해달라 요청을 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구조조정 한다기보다는 어쨌든 이 투자가 계속 들어가야 되니까 이걸 우리가 기술에 투자하겠다.
네.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그런 부분도 이제 인수할 때, 협상할 때 그렇죠. 다 계획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걸 하면서 말씀해 주신 대로 SK텔레콤이 워낙 돈을
네.
캐시플로우가 좋았기 때문에 여기에 신용, 자본 이걸 가지고 이제 캐펙스를 메꿔 나가는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인수합병 이후에 뭐 다양한 고민들과 상황들이 있었을 건데 그 뭐 기술적 요건 외에도 좀 다양한 요소들이 같이 작동을 해야 경쟁력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하이닉스는 어떻게 경쟁력을 좀 강화했어요?
그 말씀드린 대로 이제 R&D 투자를 계속해요. 우리가 이제 뭐 매출 대비 얼마 이렇게 했던 거를
장비
이제
사줬습니까?
계속 장비 사줬죠. 사주지. 이제는 사주지.
아빠가 미안했어. 그때는 지금 아빠 같아요.
니네 아빠 옛날에 별로였다는 얘기 들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2011년에 8천억이 들어갔는데 2016년 때 보면 예, 2조 원 이상. R&D만 2조 원 이상 쏟아져요. 그래서 매출 대비 8%에서 12%까지 늘리는 거죠.
네. 아, 50%를 늘렸네.
예. 그러면서 이제 매출도 꾸준히 늘고 경쟁력도 이제 꾸준히 좋아지고 이런 걸 하는데 사실은 이런 외형적인 혹은 기술적인 성장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기업을 하나 인수했다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현대가 인수를 해서 두 개의 조직을 합치는 것도 어려운데 여기도 어쨌든 남의 회사를 내가 갖고 왔잖아. 그러면 SK만의 뭔가가 있어야 되고 있고 구성원들한테 이 비전을 심어줘야 되고 네. 일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되게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어요. 임금도 동결시키고 막 이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드웨어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이제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투자들이 이제 이때부터 이루어져요. 그래서 최태현 회장이 맨날 얘기하는 게 서든데스 변화하지만 갑자기 죽는다. 예, 돌연사 이야기 많이 하면서 이때부터 나왔던 게 딥체인지예요. SK 가면 항상 말하는 게 몇 가지 단어가 있어요. 뭐 딥체인지 하자, 뭐 그다음에 요즘 뭐 리밸런싱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딥체인지가 이제 이때부터 나와서 반도체 사업을 재정의를 하고 우리가 어떻게 나갈 것이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사실은 회사 안에 구성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같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나온 게 이 SK 하이닉스 유니버시티.
하이닉스 대학?
네, 하이닉스 대학이라는 걸 이제 사내에 만들어서
네.
그 세계 최고의 반도체 전문가를 외부에서 끌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서 길러내겠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계속 쌓여야
네.
우리 안에서의 기술 내재화가 되면서 인재 육성이 되면서 자체적으로 기술 개발을 계속 할 수 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약간 역순을 시간을 약간만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SK의 하이닉스가 인수된 시점은 2010년대 후, 그러니까 2010년대 초반까지 가는 건데. 사실 우리 그 전에 사건이 하나가 더 있잖아. 글로벌 금융 위기라고 하는
예.
거대한 사건이 있잖아. 이때는 괜찮았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우리가 너무 이제 SK를 넘어가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97, 98 위기를 겪은 다음에 또 한 번의 위기가 온 게 2008년 금융위기인데 네. 이 금융위기 때 상대적으로 한국 기업들이 괜찮았어요. 맞아. 전반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우리가 97, 98을 겪으면서 아시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기업들의 부채 한도를 정했죠.
네.
그리고 순환 출자 막았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때 기업들이 많이 겪었던 게 아, 캐시가 너무 없으면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체화가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 2008년 금융위기 때 아시아 기업들이 오히려 잘 버티는 게 있는데 그러면 D램 같은 상황은 어떠냐? 뭐 D램도 다 금융위기가 왔는데 뭐 D램이라고 상황이 좋을 리는 없는데 이때 치킨게임이 이때 나오는 거예요.
네, 네. 반도체 치킨게임.
예. 그래서 삼성전자, 그다음에 하이닉스 뭐 이런 데는 뭐 살아남고 뭐 독일의 뭐 어디 회사 뭐 이런 데는 이제 다
그들은
대만 이제 안녕.
많고 캐시가 좀 부족했던 애들은 이제 사그라들고.
예. 그래서 이 치킨 게임으로 살아남은 강자가 유리한 구도가 바로 이제 이 금융위기도 되게 오래가진 않고 이제 바운스를 다시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 살아남은 강자들 사이의 구도가 형성이 딱 되는 거예요.
그 지금의 과점 구조가 형성된
예.
거죠.
예. 예. 그러면서 이들 사이의 기술, 그다음에 선제 투자, 그다음에 뭐 선점 뭐 이런 거 하는 시장 구도로 완전히 대편이 되면서 어쨌든 새로운 이 자본 투입을 할 수 있고 그 사이에 이제 공정이라든가 이런 기술 축적을 해왔던 하이닉스가 버틸 힘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하이닉스가 원래 치킨 게임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플레이어가 한정되니까 가격도 올라가고 조금 이제 여유가 좀 생기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잘린 사람들이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네.
우수한 인재들이 또 영입되는 네. 그런 효과도 있고 그래서 반도체 치킨 게임 이후의 구도는 지금까지도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근데 하이닉스가 뭐 D램이나 낸드도 뭐 순위도 항상 2등을 하긴 했는데 우리가 하이닉스를 만년 2등으로 기억하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HBM 때문에 그렇죠. HBM은 사실 하이닉스가 더 잘하지 않나? 그래가지고 사실 하이닉스의 D램 얘기보다는 HBM 얘기를 이제 좀 넘어가면 어떨까 싶어요. 예.
그 사실 우리가 HBM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요즘 뭐 AI 들어오면서 엔비디아에 뭐 우리가 납품을 했다 하이닉스가 그러면서 이제 HBM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HBM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기술을 쫓아서 찾아서 올라가고 하다 보면 2009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이제 회복되는 예, 과정.
이제 네. 이 치킨 게임으로 몇몇 나락 잘 보내고 이러고 나니까 남은 회사들끼리 이제. 어떻게 더 잘 만들까? 네. 이거를 이제 경쟁을 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깨달은 게 뭐냐면, 현대, 하이닉스나 뭐 이런 회사들이 깨달은 게, 야, D램 성장 모델은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얼마나 작게 만드느냐, 뭐 미세 공정 뭐 이런 거 하는데, 이게 비용도 높아지고, 네. 물리적인 한계가 있어서, 우리 지금까지도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야, 스케일이 한계라면, 이 답이 평면 아니라, 이제 뭐 수직으로 좀 쌓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이때부터 해요. 하기는. 근데 이제 생각을 한다고 바로 기술이 안 나오지. 예. 그래서 이때 나오는 게 슬라이드 보시면 나올 텐데 그 제가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참고로 보시면 이게 스케일링의 한계라면 평면이 아니라 수직으로 적층을 하자. 예. 수직으로 쌓자라는 데까지는 아이디어가 나왔어. 그럼 이걸 어떻게 쌓을 거냐. 근데 이게 그냥 쌓는 게 아니라 실리콘을 수직으로 뚫어서 칩을 쌓는 이 뚫는 기술.
네.
이 뚫는 기술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쌓는 건 쌓을 수는 있는데 뭐 이렇게 풀로 붙일 건 아니잖아. 예, 네. 그래서 여기서 이 전략을 택한 게 우리가 프리무버, 선점하 이걸 먼저 우리가 가자. 예, 네. 그렇게 돼서 이제 이 개발을 시작을 한 거예요. 개발을 시작한다고 바로 나오지 않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만들면서 했던 게 이제 나오는 게 그 다음에 HBM 1세대가 출시된 게 2013년이 돼서야 나왔어요.
아이디어는 2009년에 처음으로 나왔고 기술 개발 4년 정도 해서 2013년에 첫 번째 모델이 나왔고
네. 그래서 이 TSV가 이제 영어로 이야기하면 Through Silicon Via 그래서 뭐 머리카락 굵기 수천분의 1을 미세 구멍으로 뭐 뚫어서 전도성 소재로 채워서 칩을 아래 위로 관통하는 기술이라고 하는데 내가 너무 어려운 거고 네. 이제 그림을 보면 아 저거구나라고 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좋은 거냐면 다 아시겠지만 데이터가 돌지 않고 이제 위아래로 최단 거리로 빠르게 이동을 하면서 이제 수천 개를 늘면서 이게 대역폭을 확대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 HBM 기술을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예. 이걸 쌓으면 쌓을수록 문제가 있어요. 지금도 문제라고 하니까 네. 예, 이 문제가 뭐냐면 구조가 무너지는 위험 그리고 하나는 열이 많이 나고 칩이 붙어 있으니까 네. 열이 많이 나. 그래서 이때 만들어낸 게 매스 리플로우 몰디드 언더필. 그래서 칩을 한 면에 이제 가열해서 접합을 하고 이 공간 사이에 액체 보호제를 흘러 넣어서 굳히는 기술.
네, MR 머프.
예.
그 지금은 많은 분들이 그냥 MR 머프 예.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TSV와 이 MR 머프가 같이 붙으면서 이게 이제 HBM을 만들어내고 HBM 1세대가 나오고 2세대가 나오고 3세대가 나오고 4세대가 나오고. 그래서 이 MR 머프 기술이 적용된 게 이제 3세대. 그때부터 이게 도입이 돼서 이제 네. 나온 거죠.
와, 저는 근데 2013년에 이걸 개발하면서도 실제로 이게 팔리기 시작한 거는 오픈 AI 이후부터 이제 그런 거 잘 팔리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
옛날에 그래픽 카드에 네. 좀 들어가긴 들어갔습니다. AMD에 들어갔는데 안 팔렸습니다.
아 근데 왜? 팔렸는데 잘 안 팔려서 우리가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2013년에 와. HBM 1세대가 나왔어요. 그래서 1세대가 나왔는데 이거 어디다 쓰냐면 GPU 게임용 커스터마이징 뭐 이런 데 아주 부분적으로 들어가니까 대량 생산을 하는 것도 의미가 없고
네.
돈을 버는 건 아닌 거예요. 이게 큰 돈을 벌어다 주지 않아. 근데 이때 기술이 쌓여 있으니까 나중에 이거 할 수가 있어. 더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 제조업의 역사는 저 멀리선가 어디선가 되게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게 이제 축적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R&D라는 게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약간은 비용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기술이 축적이 돼 있어야 그 있잖아요.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준다. 네. 그래가지고 하이닉스는 2013년부터 쭉 해왔고 삼성전자는 2019년에 HBM을 접었고
네.
근데 내년에 그런 일이 나올 줄 알았다면 그 있잖아. 8월 15일 날 광복이 올 줄 알았다면 나는 8월 14일 날 변절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갖고 예, 결국은 이제 HBM의 차별화된 기술들로 계속적으로 진화를 해왔었던 거죠.
네.
그러면 지금의 하이닉스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은 분들이 좀 아실 테니까 지금 과거 얘기를 좀 해봤고 지금 하이닉스가 이제 앞으로 나가야 되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그 지금의 이 호황은 네. 준비된 자에게 오기는 한 거지만 전혀 외부 효과에 가까운 거예요. 우리가 AI의 시대가 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렇게 빨리 빠른 속도로 변화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예제적으로 축적된 오래된 기술 그리고 외부 수요의 폭발이 이제 같이 맞춰지면서 된 건데 이제는 여기에 또 다른 요인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이 공급망 안정화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서플라이 체인 자체가 안보 이슈가 됐어요. 시큐리타이제이션이 됐다 보니까 이제는 서로 간에 안정적으로 우리가 깨지지 않는 파트너십을 가는 게 좋은데 이게 이미 어느 정도 굳어지는 그런 관계가 공고화된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난제들도 있죠. 기술적인 난제들도 분명히 있죠.
네.
그런데 이제는 웬만한 경쟁자가 치고 들어오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계속 잘 될 거고 그리고 여기서 비즈니스에 대한 디파인 정의를 되게 잘 내려요.
네.
우리나라 기업들이 제조업이고 좋은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에서 밸류를 그만큼 받지 못한 건 뭐 가버넌스도 이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우리가 우리 자체의 사업을 새롭게 정의를 하는데 미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외국에서는 야, 이 산업을 우리가 이제 호텔을 서비스업이라고 하지 않고 장치산업이라고 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호텔은 로케이션이 제일 중요하고 네. 그 안에 시설이 얼마나 잘 되느냐가 중요한 네.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런 식으로 내 회사의 비즈니스를 뭐라고 정의하느냐. 근데 지금 반도체를 처음 시작할 때 최태원 회장이 말한 것이 반도체가 인프라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AI의 시대가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에이전틱 AI 에라라고 아예 정의를 했어요.
네.
그러면 이런 정의를 할 때 AI 에라에서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 공급자는 결국은 하이닉스다. 이런 정의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프라를 가진 기업이 이기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게 옛날에는 한창 우리가 DX 뭐 이렇게 온라인으로 가면서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소프트웨어를 가진 사람이 이긴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소프트웨어에 집중해서 뭐 다 이렇게 간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다시 뭐가 왔냐면 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는 역시 같이 가지고 있는 데가 이긴다. 라는 점이죠. 그래서 AI 인프라를 가진 데가 됐으니까 이제 맨날 룰 팔로우, 프라이스 테이커, 딜레마 때는 그랬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우리가 사이클을 쫓아가는, 우리가 사이클을 만들지 못해.
네,
인프라를 네. 제공하는 것도 못해.
그렇죠.
근데 이제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정도 되면 우리가 프라이스 세터가 되고 룰을 세팅하는 거예요. 다음 단계는 우리가 만든 HBM이 표준이야.
엔비디아한테 가서 네. 나 HBM 이렇게 만들 거니까 거기에 맞게끔 GPU 만드세요.
알아서 설계하세요.
어쨌든 이런 파트너십이 대등한 파트너십이 된다는 것 자체가
네.
그런 그러니까 스탠다드 표준을 만드는 주체가 됐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를 들어보면서 2013년에 만들었지만 팔 수가 없었던 거는 룰을 세팅할 수 있는 능력은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처럼 인공지능 시대에 인프라를 제공하는 기업이라고 룰을 딱 세팅해 놓은 이상 그러면 우리가 만드는 HBM의 성능에 맞는 그런 하드웨어 GPU들이 같이 해서 이제 룰을 함께 세팅해 나가는 그런 기업으로 지금 변모해 나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이게 반도체뿐만 아니라 여러 산업에서 저는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자신감을 가져도 되지 않냐. 새롭게 우리를 정의할 필요가 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그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 붕어빵 눈물 묻은 붕어빵을 먹던 하이닉스가
아 저는 국도 건설이 제일 중요했어.
아 저는 그 되게 신기했던 게 이번에 삼성전자 성과급 문제가 얘기가 됐을
네.
때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의 그 직원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냉소적이었어요.
네. 네.
근데 하이닉스도 이제 비슷한 방식의 성과급을 지급을 하는데 오히려 좀 우호적인 눈빛을
맞아요.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과거의 그 힘들었던 시기들 가운데서도 R&D를 꾸준히 해왔고. 그리고 시대를 만나서 굉장히 잘 된 부분들에 대해서 당신들의 성과는 좀 인정할 만하다라고 이제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교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과거 역사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단순 제조업에서 오히려 룰을 만들고 정말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미래에 발전이 돼서
네.
한 10년 정도 지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업데이트 버전을 만드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얼렁뚱땅 기업사 고용연 교수와 함께했고요. 지금까지 앞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